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 작전을 준비 중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문자 그대로 돈바스를 끝내고 파괴되기를 원한다며 한때 영광을 가져왔던 이 산업지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길 원하고 있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다른 모든 도시와 지역사회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르키우시에서는 이날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며 지난 4일 동안 이 도시에서 18명이 사망하고 10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의도적인 테러라며 평범한 주민과 이웃, 시민들을 겨냥해 박격포와 야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고문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현지 당국 관계자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알려진 인사라면 그 누구라도 납치하고 있다며 도사들을 협박하고 연금에 쓰이는 돈을 갈취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차단되고 도난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굶주림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지역 고위 당국자가 오늘 현지 주민들에게 피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며 우리는 아직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과 공식적인 피난 경로에 대한 합의가 없지만 이날 포파스나, 루비즈네, 히르스케, 세베로도네츠크, 이시칸스키에서 소개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다의 주지사는 상황이 어떻든 소개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면서도 루비즈네와 포파스나, 히르스키계의 경우 이미 떠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루안스크 지역에 더 이상 안전한 지대는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우리는 아직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의 안드리 사도비 시장은 오늘 5대의 미사일이 도시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도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피해 상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비우 지역 군사당국은 어제 우크라이나군의 대항공기 체계가 러시아군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웃나라인 벨라루스 내 바란노비치 공항에서 출격한 러시아군 항공기가 해당 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16일 기록적인 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정저우 공항경제지구가 전날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저우 공항경제지구는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로 미국 애플사의 공급사인 폭스콘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쇄 조치는 14일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 등 유효한 증명서를 지닌 관계자만 정저우 공항경제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시안 당국도 이달 들어 수십 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보고됨에 따라 이날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체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시안 당국 관계자는 16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잠재적인 식량난 우려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번 발표는 봉쇄가 아니라 봉쇄 조치를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와 인접한 수저우시의 경우 최근 500건 이상의 확진이 보고된 가운데 이날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며 주거지와 회사에서 사람과 차량이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터키군이 오늘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 반군을 겨냥해 지상과 공중작전을 펼쳤습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이날 군이 전투기와 야포를 동원해 쿠르디스탄 노동당 PKK의 목표물을 타격한 데 이어 헬리콥터와 무인기의 지원 아래 특수부대가 국경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전투기들이 PKK의 응징처와 벙커, 동굴, 터널, 무기고 타격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예 특수부대가 지상과 공중을 통해 현장에 도착해 목표물을 장악했고 많은 테러 조직원들이 무력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대외 관영 통신과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실시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잇단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량살상 무기 관련 불법 밀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최고 11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행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로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이라 비판하면서 유화정책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발사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16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17일 밝힌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소형 전술 핵탄두의 투발 수단임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 중앙의 구상을 밝히면서 국가방위력과 핵 전투 무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였으며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포착됐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됐고 발사관에서 발사된 유도무기 외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유사해 4개의 발사관을 갖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KN-23을 축소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미사일의 형태를 봤을 때는 북한판 이스칸다르 KN-23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북한이 KN-23을 가지고 SLBM으로 개량을 한 것처럼 KN-23을 사이즈를 3분의 2 이하 수준으로 줄여서 북한의 야전군 포병인 전술제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 400km에서 600km 안팎인 KN-23은 비행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활강 또는 상승하는 풀업 기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무기체계가 한국의 수도권 공격을 목표로 한 소형화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핵탄두가 소형 경량화되면 이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해 한국으로선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전술핵은 한국과 일본 등의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 이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 위협을 노골화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면서 한국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북한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술 핵무기, 그 대상은 한국, 일본, 괌이죠. 전술 핵무기를 이미 개발을 했고 그걸 좀 더 고도화하고 대량화하겠다라는 명백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전술 핵이라는 거에 사용되는 미사일의 특징을 볼 때 아주 쉽게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행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관련 현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크기와 사거리 등 재원으로 미루어 전술핵 탑재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또 이번 무기체계가 기존의 독사라고 불리는 북한의 KN-02, 고체 연료형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대체하는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야전군 포병부대에서 군단급 지휘소나 야전군 핵심시설 등 전술적 표적을 상대로 하는 무기체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은 군 전술상 비상식적이라며 북한 측의 전술핵 관련 언급은 수사적 위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개인 오토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400kg 정도 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봤을 때는 미사일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탄두 중량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200kg 정도의 탄두에 북한이 핵무기를 소용할 수준이라고는 현재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부를 키우고 사거리를 줄이는 탑재 방식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장에 따르면 신형 전술핵 무기를 발사했다고 한다며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고 지금은 유화 정책만으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올 들어 13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미한 연합훈련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틀 앞두고 감행돼 연합훈련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발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한 두 나라 군이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와 반격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장비와 병력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의 잇단 시험 발사에 이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전술핵 시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그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전술의 개발 및 배치를 공언을 했고 특히나 1월 이후에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서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들이 전술핵을 탑재한다는 점 그다음에 김여정의 최근 발언들을 종합할 때 7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전술핵 실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속으로 뻗어있는 가지 갱도의 깊이가 깊지 않아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 발표를 장사정포 시험에 대한 성명으로 표현하며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표에 대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 시스템 시험 발표에 대해 알고 있다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방어에 대한 약속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잇단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등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지 2주 만입니다. 두 수석 대표는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하는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양국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양국의 규탄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우리는 최근 세 차례 ICBM을 포함해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미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에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군이 18일 시작한 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성 김 대표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은 그만큼 정세가 대단히 민감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공언하는 만큼 우리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미한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간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성 김 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성 김 대표는 이번 방안은 미국 그리고 당연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며 이 중요한 정권 교체기에 노 본부장과 그의 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새로운 팀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우리는 아직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평양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오판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17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사실 공개와 전술 핵 운용성 강화 언급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이 18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미국이 추진하는 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김 대표는 19일에는 통일부 이인영 장관과 최영준 차관을 예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 기간 김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 안보 간사 등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성 김 대표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18일 기자들에게 이번 주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아마 성 김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령 괌 당국이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에 따라 영내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발표했다가 5시간 만에 이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괌 안보당국이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한 성명을 냈다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현지 시각 17일 오전 1시 30분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오늘 북한에서 발사된 미상 발사체 관련 보도를 포함해 영내 주변 사건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만다 브레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보도된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징후는 없었다면서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연방과 군 파트너와 함께 우리 지역의 모든 활동들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는 이 성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약 5시간 뒤 발표한 또 다른 성명을 통해 추가 확인이 있을 때까지 발사체 발사 관련 성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고문은 성명에서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이 같은 규모의 어떤 통지를 하기 전에 모든 정보가 제대로 수신됐는지 확실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게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정보가 들어올 때까진 이것이 유일한 성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용을 종합하면 괌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성명을 냈다가 약 5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겁니다. 최초 성명이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가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밀수를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처음으로 북한의 정제유 수입 연간 한도를 정한 이후 북한은 불법 해상 선박간 환적을 통한 석유 밀수 등으로 대북 제재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회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밀수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가장 최근 대북 결의가 북한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제품의 총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영내 전체에 걸친 정교한 밀수 네트워크와 은밀한 선박간 환적을 통해 매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노골적인 위반에 맞서기 위해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 PSMX가 설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18년 이후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 기구를 지원해왔다며 참여국 모두는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PSMX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해왔다며 PSMX의 핵심 구성 요소는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PSMX 파트너 국가의 인력을 파견하는 집행조정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트너 국가들은 집행조정실을 활용해 해상과 공중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추적 방해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PSMX가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 석유의 불법 밀수에 연루된 수십 척의 선박을 식별하고 추적 보고를 통해 상당수의 선박이 폐기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밀수 선박 식별을 통해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식별을 위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도록 돕는 개인과 단체 등 전체 밀수 시장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PSMX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석유를 운송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핵 안보를 개선하고 국제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모두 함께 노력할 때 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 기술 요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제보가 대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1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제보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기술 요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금융활동에 관한 정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미국 국무부는 연방수사국과 다른 기관들과 함께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고 있다면서 라자루스 등 북한 악성 사이버 행위자나 다른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한 성명을 담은 전날 FBI의 트윗을 함께 올렸습니다. 앞서 FBI는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와 관련 있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달 말 6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하면서 라자루스와 거래하는 개인, 기관들은 미국의 2차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또한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동 제보자에게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한글과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9개국 언어로 번역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스터는 북한이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IT 작업, 사이버 침입, 서비스 거부 공격, 디지털 통화 및 데이터 절도는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제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84년부터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의 움직임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보상 제도는 지난 2019년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내용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자금 세탁과 사치품 대북 수출, 사이버 행위 등에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새 웹사이트를 개설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운반 행위, 무기 판매와 운송, 돈 세탁,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 사이버 활동, 노동자 해외 파견, 인권 유린 등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역량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 라카소네 미 사이버 사령관은 5일 상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행동 의지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카선의 사령관은 북한이 해킹, 암호화폐 절도 등 범죄 조직을 통한 수입 창출을 위해 돈을 주고 사이버 행위자를 고용해 이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사령부는 평양의 활동을 막기 위해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전용 문제를 거론하며 암호화폐 범죄를 근절할 강력한 전략 수립을 바이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하울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에게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제재 회피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하울 간사는 14일 성명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좋은 첫걸음이지만 나쁜 행위자들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 많은 부분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미 국가안보 훼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맥하울 의원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를 통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 문제에 우려를 제기했다며 북한이 도난당한 암호화폐를 핵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하는 데 이용한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을 해당 서한에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비슷한 서한을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에게도 보내 암호화폐 관련 제재 회피에 대한 행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그리피스에게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선고를 내리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개발자인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됐고, 미 검찰은 그리피스가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서 강연한 내용이 북한의 제재 회피 등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북한처럼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기술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을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서한과 법안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들은 지난달 초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에 이용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는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제재 회피 전략을 담은 법안들도 계류 중입니다. 이 중 메카울 관사와 민주당의 그리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 암호화폐 투명성 법안은 이달 초 외교위를 초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디지털 화폐 안보 담당 국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상하원 소관위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제재 준수 강화 법안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의 국적자의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를 돕는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 미국 정부가 모든 권한을 동원해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를 단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북한 정권 혹은 조력자와 거래할 경우 무조건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사이버 범죄를 이용해 거액을 탈취한 사건이 최근 발생한 것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면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을 공개적으로 추적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재무부는 라자루스 소유의 가상화폐 지갑의 주소를 추가하기 위해 라자루스 그룹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목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가상화폐 지갑의 주소는 약 6억 2천만 달러의 가상화폐에 대한 최근 도난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재무부는 라자루스 APT-38을 통한 북한의 위협을 계속 조사 중인 미국 연방수사국과 협력했다면서 조사를 통해 FBI는 해커가 통제하는 이더리움의 해당 가상화폐 지갑을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가상화폐 지갑의 소유주를 밝혀낸 건 다른 가상화폐 관련 행위자들에게 이 계좌와의 거래가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는 가용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들을 막고 부정한 범죄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나 고위 관리, 북한 정부 대리인을 지원하는 돈 세탁, 상품이나 화폐 위조, 대량 현금의 밀반입, 혹은 마약 거래에 고의로 또는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에게는 2차 제재가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사이버 범죄자들은 착복 자금을 세탁해야 하는 만큼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체제는 이런 범죄 활동에 대응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이라면서 제재 대상 개인과 다른 불법 행위자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하려고 가상화폐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업계는 적절한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제재 통제를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도난당한 가상화폐의 이동을 촉진하는 주체에 대한 와해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상화폐 업계가 디지털 문을 잠글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돕기 위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사이버 보안 지침 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4일 미국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인 라자루스의 정보 페이지에 가상화폐 이더리움용 계좌 주소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인 엑시 인피니티가 6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에 대한 해킹 피해를 입었으며 배후에 라자루스가 있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참여했던 반관 반민 회의를 개최해온 스위스 민간단체가 최근 중국의 류 샤오밍 북핵 대표와 면담했습니다. 이 단체는 류 대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GCSP의 토마스 그레밍거 소장이 최근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이 단체가 15일 VOA에 밝혔습니다. 류 대표도 13일 트위터에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를 방문해 한반도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국의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VOA에 양측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면서 역내 긴장 고조와 이를 해소할 기재가 없다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양측은 안정을 되찾고 한반도 평화 절차를 되살리는 진지한 협상에 당사국들을 참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 재개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한반도 갈등에 모든 당사국들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중단된 평화 절차의 재개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또한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안보리 결의들은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비롯한 여러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안보리 결의안은 당사국들이 상호 신뢰 구축 조치들을 통해 현재의 긴장의 소용돌이를 되돌릴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2011년부터 스위스 정부와 공동으로 체르마트 안보회의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남북한, 한반도 주변국의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북아 안보 반관 반민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까지 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만에 온라인으로 재개된 2021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스위스 국방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군 장교들이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하는 등 북한과의 연관이 깊은 단체입니다. 한편 앞서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를 방문한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스위스의 리비아 레우 외무담당 국무장관을 만났다고 15일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으며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러시아와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류 특별대표는 12일 파리에서 필립 에레라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과 만나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류 대표가 분주하게 중국의 입장을 주요국들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측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북한에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4일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매일 접촉한다며 러시아를 비롯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다른 국가들에도 이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put pressure on China to joining us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for the recent
이어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를 규탄하는데 중국이 동참할 것과 지난 몇 달 사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책임을 물리는 행동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3월 30일 뉴욕에서 중국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따른 대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당시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으며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가 입수한 새 제재 결의안은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국 차기 정부 기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 규약에도 어긋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출범을 앞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해 폐지가 답이라며 호응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15일 권 후보자의 최근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억압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국제규약에도 어긋난다며 권 후보자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에 대한 함축적 의미에서 섬뜩하다며 이 법은 한국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4월 15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이끈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며 대북정보 유입과 이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전단 살포의 효과와 북한의 총체적인 정보 차단에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북한이 이런 전단을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한 이후 이런 전단 살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한국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내 정보 제한을 독재주의의 정보 봉쇄라고 규정하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은 물론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모든 라디오와 TV가 그의 정부의 선전 방송만을 수신하도록 하면서 독재주의적인 정보 봉쇄 아래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대북전단 금지는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국과 한국 비정부기구의 표현의 자유도 위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문제가 미 국무부의 연례인권보고서에 처음 언급된 데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이 언급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국무부 보고서에 북한 억류 한국인들이 처음 언급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같은 질문에 그동안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및 송환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7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UN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욱, 김국지, 최충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부는 길게는 8년이나 감금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에 한국인 억류자 문제를 제기했다고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그 이후 북한에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고 북한의 반응은 무엇이냐는 VOA의 질문에 2018년 당시 북측은 관계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이후 남북관계 상황 악화로 남북 간 협의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통일부도 이후 남북관계 상황 악화로 남북 간 협의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고 동일한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만 최근에도 이들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21년 통일부 장관이 질스 까르보니의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 부총재와의 면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ICRC의 노력과 상호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통일부 차관이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를 협의했으며 다른 관계부서에서도 계기시마다 국제사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관련 국제기구 등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및 송환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해 9월 VOA에 보낸 성명에서 청와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확실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억류된 개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여야 하지만 침묵만 지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말 충격적이고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헛수고를 위해 저지른 인권에 대한 타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도 미국은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민 3명을 송환받았고 일본도 언제나 납북자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점이 한국 정부의 대처 방식과 비교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에 갇힌 자국민의 생사를 묻지 않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Especially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South Korea has done nothing to bring back the six South Koreans detained.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특히 현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한국은 6명의 북한 억류 한국인들을 데려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미국 대통령이라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은 오롯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unclear whether there's even any discussion of their release. Surely the South Koreans must have said something privately, but they've obviously not made this.
코헨 전 부차관보는 그들의 석방에 대한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며 한국이 무엇인가 비공개로 말했겠지만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는 남북한의 관계를 증진하고 북한 핵 문제와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며 자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을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를 열망하면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가 구축하려는 북한과의 매우 취약한 관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 억류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들은 길게는 8년 넘게 억류 중입니다.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에 대해 북한은 국가전복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해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10월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같은 해 12월 붙잡힌 최충길 선교사도 무기노동 교화형 선고를 받고 억류돼 있습니다. 이들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유엔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앞서 VOA에 북한이 한국인 억류 문제 해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동일한 답변만 내놓는 식으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실무그룹은 거듭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시가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최고는 11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7도, 최고 22도, 남포도 맑고 최저 8도, 최고 21도입니다. 신우주 역시 맑고 최저 7도, 최고 20도, 강계 맑고 최저 4도, 최고 23도, 해주도 맑고 최저 8도, 최고 21도, 사리원 맑고 최저 7도, 최고 23도입니다. 함흥입니다. 맑고 최저 4도, 최고 21도, 장진도 맑고 최저 영하 3도, 최고 16도, 해산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20도, 원산 맑고 최저 7도, 최고 21도, 청진도 맑고 최저 3도, 최고 16도, 선봉 맑고 최저 2도, 최고 11도, 삼지연 맑고 최저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맑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m,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역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 오후 모두 0.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 오후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뉴욕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리나라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 작전을 준비 중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문자 그대로 돈바스를 끝내고 파괴하길 원한다며 한때의 영광을 가져왔던 이 산업지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길 원하고 있고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지역의 다른 모든 도시와 지역사회를 말살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르키우시에서는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며 지난 4일 동안 이 도시에서 18명이 사망하고 10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의도적인 테러라며 평범한 주민과 이웃, 시민들을 겨냥해 박격포와 야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고문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현지 당국 관계자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알려진 인사라면 그 누구라도 납치하고 있다며 도사들을 협박하고 연금에 쓰이는 돈을 갈취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차단되고 도난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굶주림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루안시크 지역 고위 당국자가 오늘 현지 주민들에게 피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시크 주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며 우리는 아직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과 공식적인 피난 경로에 대한 합의가 없지만 이날 포파스나 루비즈네, 히르스케,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칸스키에서 소개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다의 주지사는 상황이 어떻든 소개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면서도 루비즈네와 포파스나 히르스케의 경우 이미 떠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루안시크 지역에 더 이상 안전한 지대는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우리는 아직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의 안드리 사보비 시장은 오늘 5대의 미사일이 도시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도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피해 상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비우 지역 군사 당국은 어제 우크라이나군의 대항공기 체계가 러시아군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웃나라인 벨라루스 내 바란노비치 공항에서 출격한 러시아군 항공기가 해당 미사일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16일 기록적인 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정저우 공항경제지구가 전날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저우 공항경제지구는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로 미국 애플사의 공급사인 폭스콘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쇄 조치는 14일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 등 유효한 증명서를 지닌 관계자만 정저우 공항 경제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시안 당국도 이달 들어 수십 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보고됨에 따라 이날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체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시안 당국 관계자는 16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잠재적인 식량난 우려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번 발표는 봉쇄가 아니며 봉쇄 조치를 취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와 인접한 수저우시의 경우 최근 500건 이상의 확진이 보고된 가운데 이날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며 주거지와 회사에서 사람과 차량의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상하이는 지난 16일 3,590건의 기록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신고된 가운데 무증상자도 19,923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무증상자는 전날에 19,872건보다 늘었습니다. 터키군이 오늘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 반군을 겨냥해 지상과 공중작전을 펼쳤습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이날 군이 전투기와 자포를 동원해 쿠르디스탄 노동당 PKK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이어 헬리콥터와 무인기의 지원 아래 특수부대가 국경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전투기들이 PKK의 은신처와 벙커, 동굴, 터널, 무기고 타격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예 특수부대가 지상과 공중을 통해 현장에 도착해 목표물을 장악했고 많은 테러 조직원들이 무력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이날 작전에 투입된 병력이나 전투기 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작전은 쿠르드 반군이 재편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터키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편 쿠르드 반군 측은 터키군의 이날 공세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